예수님이 오신 이유. 성경은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4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시던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세계 그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교리는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죄의 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하여 인간에게 미치는 그 죄의 영향력 그 죄의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고 인간에게 죄의 능력이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오셨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은 지금도 죄를 먹고 마시고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인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죄악 속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가운데 방황에다가 한줌의 흙으로 들어가는데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 세상에서 저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영원히 펄펄 끓는 유황불 속으로 지옥 속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죄의 결과요, 죄의 능력이요, 죄의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타나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이 술에 만취해가지고 주택가를 막 하이스피드로 막 광란에 질주하다가 그만 길을 건너던 어머니와 35세의 어머니와 7살의 딸과 3살의 딸, 세 식구를 그 자리에서 쳐가지고 그 세 식구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방탕한 삶이, 한 사람의 그 술 취함이, 무책임한 행동이 한 가족을 졸지에 다 죽게 만들고 그 가정의 슬픔을 가져다 주게 만들었습니다. 또 신문기사에 보면 포문화에서 1981년에 6살짜리 남자아이를 성폭행해서 죽이고 또 1986년에 그 에나임 힐에 살던 사람이 아고라 힐에서 또 6살짜리 남자아이를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를 죽여서 두 명을 죽였던 사람이 얼마 전에 붙들려서 감옥에 갇혔다는 이와 같은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사악합니까? 인간 세계는 죄에 썩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끊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이요, 영적인 교제의 단절이요, 그것은 참으로 파멸에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고 삶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소망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빛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빛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에 빠진 사람은 사망에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서 무서웠음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그만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나와 언약을 약속을 깨뜨렸으므로 이제는 그의 결과로 너희는 죽을지어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남자는 열심히 땀을 흘려 먹고 살고 여자는 거기에 타하여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죄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하여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이 올 터인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며 또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여기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대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마다 그 짐승의 피가 흘릴 것인데 이것은 너희의 여자의 후손인 너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 주님은 이 요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인간이 범죄한 그래서 그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지옥으로 어디로 갈 바를 모르면서 날마다 먹고 마시는 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없애주려고 인간의 죄를 다 회개해 주시려고 죄를 없게 하려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과거의 죄책감으로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러이러한 과거의 죄를 졌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 순간 예수의 피가 그의 죄를 씻어버리고 없애버린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막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막 가정불화로 막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막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홧김에 막 트럭을 운전하고 뒤로 막 후진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후진하다가 그만 그 차 트럭 뒤에서 놀고 있던 자신의 아들 두 살짜리를 치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남자는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버렸고 자기 자신을 죄책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자기를 죄책하고 그리고 참으로 괴롭고 슬픈 잠도 잘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살아서 참으로 허무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괴로운 시절을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이 되어서 그 고난주간에 목사님의 그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내용이 그 속죄의 기도가 이 사람의 심령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죽인 사실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은 여러분과 저예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은 그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죄를 다 없애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군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 방탕하고 내가 너무나 그 템포가 많아서 그만 홧김에 잘못하여 내 아들을 죽인 것을 회개하오니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평안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자기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함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다 없애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같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긴 결과 죄가 들어왔고 사람들은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필경 땀을 흘리고 고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엄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들에게 약속을 하여 주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고통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와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그 결과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괴계를 완전히 쳐부수어 없앴다. 사탄의 능력을 완전히 쳐부수어 없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그 순간에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으깨어 버렸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셨으므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당을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사주팔자를 찾아갑니까? 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복으로 이르게 하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믿고 한 마음으로 일심단편으로 하나님만 믿고 다른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야 저기 사주팔자 잘 본대, 저기 점치는 사람 용하대, 한번 가서 봐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당과 사주팔자와 철학관과 주역과 논어와 맹자와 공자, 이런 것들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추종자들이고 사탄의 추종자들로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작은 것들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몇 가지를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맞추면 사람들은 그 맞추는 것에 신기해가지고 자기 운명을 다 맡겨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돈 갖다 바치라면 돈 갖다 바치고 뭐 무슨 백일제 뭐 드려야 된다 불공 드려야 된다 하면 막 갖다 바쳐요. 그게 바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점치는 사람한테 또는 사주팔자 보는 사람한테 갔는데 그 사람이 아 당신 앞으로 3년밖에 살지 못하겠군요. 3년 몇 월 며칠에 당신 죽게 됩니다. 이 사실 한번 딱 들었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에 그 운명에 고정되고 맙니다. 그 운명에 복속되고 말아요. 아 나는 3년 후에 죽는다고 해서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3년 후에 죽는다고 해서 건강하던 사람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 실제로 그렇게 죽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그 점치는 것 사주팔자 철학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언하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저주가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언이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다 막아줍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추종자들의 그 사악한 거짓말을 다 물리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사탄의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치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 백날 나한테 말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운명은 나의 목숨은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라 하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왜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합니다. 점쟁이들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꼬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속이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입고 영생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사탄이 가져다주는 근심, 걱정도 몇 년밖에 살지 못하는 거짓말쟁이들의 그와 같은 저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천만 번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I don't care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주님만을 알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어제도 이 철회를 하면서 말이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이렇게 혼자 기도할 수 있음이 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가 우리를,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그 방탕한 지독한 술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서 집에 와서 고래고래 속 고함치고 자녀들을 어렵게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돈만 생기면, 돈만 보이면 그냥 가지고 가서 노름꾼에 노름으로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던 이와 같은 술주정뱅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고 사람이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의 피의 공로가 그에게 임하고 성령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듭났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게 되었어요. 아, 내가 새로워졌구나.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죄를 꺼내야지.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집을 가는데 자기 집 주변에 도자기 공장이 있었습니다. 도자기 공장 옆에 진흙 한 덩어리가 뭉쳐있는 것을 보고 그 진흙을 가져다가, 이 사람은 도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쁜 꽃병을 만들었습니다. 꽃병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화로에 넣어서 구웠더니 정말 아름다운 꽃병 두 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집에 가장 그 거실의 한 중앙에 놓고 항상 그 아름다운 꽃병을 보면서 이 사람은 스스로를 반성해 봅니다. 그렇게 쓸모없던 진흙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병이 되었듯이 한 줌의 진흙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 덩어리였던 진흙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게 하였으니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이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죄인, 어떤 냄새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그들에게 마귀의를 멸하고 새로운 피조물.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죄의 문제 해결 안 받고 이 땅에서 사탄의 추종자가 되지 아니하고 귀신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죄에서 죄를 제거, 죄를 없애주시고 마귀의 괴계를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차별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냄새나고 썩고 아무런 쓸모없는 가치없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에로스죠. 이기주의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돈이 없거나 저 사람이 이쁘지 않거나 저 사람이 병들어서 아무 쓸모 없다면 나는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100번이고 뒤돌아섭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내가 달라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냄새납니다. 썩어 참으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 가치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드리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소망,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음에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의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행복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겠다. 너희의 죄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다 씻어주겠다. 너희에게 임하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머리를 짓밟음으로 너희에게 사탄이 엄습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겠다. 너희는 이제 죄에서 자유다. 너희는 이제 의롭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너희는 나의 아들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 노릇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영원토록 행복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고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사탄 마귀의 괴계에서 노임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지옥의 권세를 다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평화장로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가진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사람들 말 듣고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임하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것을 어떻게 나아갈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평화장로교도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